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아 자매님은 혹시 다른 사람을 질투하신 적 있으세요?
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은근히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온 친구를 보면서 질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은 질투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빼앗거나 또 속이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하거나 질투는 역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방탕한 것과 음란한 죄와 같은 정도로 질투와 시기하는 것을 나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것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다니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에게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기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릴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를 느끼시네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인간들 마음대로 살게 놔두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가만히 잘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이런 질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질투에는 나쁜 질투와 정의로운 질투가 있습니다. 나쁜 질투와 정의로운 질투의 차이가 뭘까요?
나쁜 질투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빼앗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탐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서 빼앗고 가지려는 마음을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질투, 정의로운 질투는 뭘까요?
만약 나의 아내를 누군가가 빼앗으려 하거나 나의 재산과 소유를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질투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오히려 그냥 놔둔다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질투하신다면 역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화도 나고 질투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아멘.
보잘것없고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마치 벌거벗은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셨네요.
그 피투성이 아이를 씻기고 잘 키우고 예쁜 옷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과 영토,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것들과 불륜, 간음이 시작된 것이죠.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 35절에서 3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아멘.
내가 준 돈으로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한다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뺨을 때릴 것 같아요.
네, 딱 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돈과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화내시는 모습이 완전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그 권한과 관계를 절대로 함께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그 무엇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속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룩함이죠.
질투하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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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가사를 함께 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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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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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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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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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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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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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들과 비슷하게 취급받거나 심지어 대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죠.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라면 다른 그 무엇과도 영광과 찬송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네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심을 노래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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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니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거룩한 질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질투를 느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며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는 죄를 범한 우리를 죽여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매력이죠.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아내가 가늠했을 때 정당한 질투로 보복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도 질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니까요.
맞네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아멘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성도님들도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행복하셨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악한 욕심과 정욕으로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엄지야
주나무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재미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매일매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말씀이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광야 학교이잖아요. 저도 광야에서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들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마음의 이제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나갔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으로 남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며 그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 너무 귀하네요. 우리가 시작할 때 광야에는 삶이 있고 배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딱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고백한 말씀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 나눠주셔서. 25번째 요리문답 길어요. 벌써 오늘로 세 번째인데 일단 뭐 늘 그랬듯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25문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대무변, 너무 넓어서 가장자리가 없고 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에 근거해 어느 정도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속성들, 그리고 그분의 고유한 사역들, 그러한 정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윤재매님한테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맞으면 좋은데 틀린 말을 하면 화나잖아요. 네. 알지도 못하는 게 함부로 말하고 있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알아본 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학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스스로 모든 복이 충만한 영원한 정신 또는 지성, 최고의 존재, 뭐 자연에 나타난 선, 뭐 옳음, 뭐 좋음, 이런 것이다, 혹은 이런 것의 원인이다로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씩 되돌아보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원인도 없으신 분인데 모든 존재의 또 원인이 되신 분, 그게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감각으로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저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갖고 나타나신 것이지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영혼의 본질과 영혼의 능력과 순전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우리 형태를 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성적이십니다.
그렇죠.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도 아니시고 자연의 일부분도 아니십니다. 당연히 물질도 아니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형체는 없으시지만 그러면서도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다른 것들과 혼합되거나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넓어, 너무 커, 가장자리도 안 보여, 광대무변하신 분이죠. 또 우리 지각이나 지식이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이런 설명들과 또 먼저 말했던 철학의 설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했나요?
네, 완전함과 효과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설명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 사이의 구별, 선택이나 예정하심, 또 성자를 통해 교회를 모아드리는 일 등 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설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철학의 설명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고 새로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5번째 질문과 답이네요. 질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답은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25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다섯 번째까지 했고 오늘 여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말 우리 종종 해요. 완전히 뭔가요, 하윤재매님?
네, 부족한 게 없다 또는 모자란 게 없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다, 또 그 자체로도 훌륭하다, 뭐 최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 정말 완전해, 완벽해, 이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이 완전을 적용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하시다라고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정의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의 완전하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홀로 지니고 계심으로 그의 영광이나 복락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에게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목사님,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또 되어 있고 같은 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물을 지은 것 같다, 그 말씀이.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데 필요하다는 건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부족하고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완전하다? 이거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죠.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창조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광대한 분이다. 아까 하윤 제모님 읽은 그 말씀들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훼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 피조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도 사용하시고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고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실 수 없는 건지 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거 그거 재료가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러면 그거 완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뭐 너무 많은데 이사야 10장 15절.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성경인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여기 도끼나 톱은 앗수르 왕을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그 앗수르 왕만 사용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바다나 강이나 바람이나 새들이나 구름이나 뭐 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별을 보고서 이제 자손같이 많이 할게 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자비의 분배자들로 삼으시고 또 그 자신의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또 물론 어떤 사람이나 존재들은 그냥 단순히 존귀하게 하지 않고 도구로만 쓰임받고 버려지기도 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뭔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되고 그럼 필요한 분이고 그럼 완전한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당연해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실 거예요. 예배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예배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의무에 더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인간의 태도, 행동, 의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을 위한 거예요. 또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분이 필요한 분이라면 모자른 분이고 완전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궁금한 점이 많으셨네요. 우리 하인자매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일까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있어서,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말씀들이 있던데 그건 예전의 입장에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 아닐까요?
또 궁금한 게 나왔군요.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또 뭐 성경에 보면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해요. 하윤자매님, 혹시 하나님의 얼굴과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사님, 아까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가 있었잖아요. 얼굴이 어디 있고 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순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고 손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께 후회도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희들 그때 후회한다고 말하지 나도 그때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후회는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약속이나 경고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서 단순히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하고 약속하고 명령하고 경고했는데 왜 바꾸셨을까요? 마치 변하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그분은 안 변한 분인데 한 구슬 읽어보죠. 요나 3장 2절 4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지금 요나의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나 계획은 뭐예요? 이 타락한 도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 불평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라는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하셔놓고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니느웨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그 민족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틀리네. 하나님 변하셨네. 하나님 불변하다는 건 아니네 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1장 경고, 4장 경고를 취소하심, 그리고 3장의 이유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마치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았을까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말하죠.
그렇네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이 언제나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이네요.
그래요. 바로 맞습니다. 약속이나 경고가 조건적인 것이지 그래서 결과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께서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실까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권능 가운데 지니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시편 5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 친구들이 짓궂게 그러더라고요. 너네 하나님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전능하다고?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도 못하고 죄를 짓는 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이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윤자매님 친구들이 말한 뭐 거짓말도 못하면서 뭐 죄를 짓는 것도 못하지 하나님 뭐 네 그게 다 뭐예요? 이 죄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연약함과 불안점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거짓말하고 불안전하니까 죄 짓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라는 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닐까요? 네. 못해야 될 걸 못하는 분,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분, 그분이야말로 바로 완전한 분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실까요? 아홉 번째,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무한히 지혜롭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먼저, 자기 자신과 또 자기로부터 비롯된 만물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항상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지식의 원인이다. 욥기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열 번째,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선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비록 타락하긴 했으나 피조물들에게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들의 원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선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 어떤 뭐 선하심이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11번째인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들을 봐도 또 그것들을 불변하게 하시고 시행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적절한 상급과 형벌을 내리시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 의로움의 표준이고 의로움의 원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의인들에게 악을 보내기도 하시고
뭐 그렇긴 하죠.
악인들에게 선을 보내기도 네,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요. 제가 왜 그럼요 그랬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중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 16가지, 17가지 배우게 될 텐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 섞여 있는 상태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화도 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 의인은 상 받고 악인은 벌 받는다.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종종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섭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뒤바뀌기도 해요. 세상은 또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도 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벌을 미루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실까요? 12번째,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또 이런 거예요. 그분은 모순된 것을 뜻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속이지 않으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 잘하시네요, 하윤재미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13번째,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지극히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하세요. 순결을 사랑하세요. 그러실 뿐만 아니라 순결을 명령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순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극히 역겨워하시고 심하게 벌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14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건 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잘 나타나죠. 또 바로 벌하셔야 되는데 자꾸 미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걸 봐도 알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것도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긍휼이 잘 나타나 있죠.
네,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 자신을 맞추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의 원수들에게와 전혀 무가치한 자들에게까지 은택을 베푸시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지금 이 순간 해를 비추고 계시죠. 네,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도, 아니 절에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5번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니까 너그러우신 분이 맞습니다.
맞아요.
또 모든 피조물들, 특히 사람들에게 값없이 한량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점에서도 너그러우십니다.
네,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너그러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도 있고 피조물들에게 형벌을 가하신 내용도 있는데 이것과 너그러우심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네, 간단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화를 내신 게 아니고 그 피조물들의 죄와 부패에 대해 화를 내신 겁니다. 또 피조물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섞여야 된다고. 분명히 긍휼하신 분이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의롭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16번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책이나 비참함, 의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우세요. 또 무엇이 자유로우실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면서도 의롭게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는데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자유로우십니다.
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17번째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셔서 일시적으로도 벌하시고 영원하게도 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합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주민님 오늘 나누고 싶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하시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 땅에 정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그 긍휼하심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줘야지 뭐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분명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벌하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 또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그러움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소한의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을 이제 이해하고 이해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수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